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는 성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음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교회로 모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이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혼탄한 세상 속에서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그 어떤 회사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면은 최우선적으로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다른 회사 거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또 아니면 디자인이 좀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기능이 또 다른 제품보다 더 많아서 좀 제품이 질이 좋다든가 이렇게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경쟁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경쟁력이 없으면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동일한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좀 특별해야 달라야 잘 팔리죠. 지금의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이 교회들마다 좀 특별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와 똑같으면 안 된다. 요즘에는 좀 달라야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경쟁 구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특별한 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에도 다른 교회와 똑같지 않고 좀 특별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특별히 지은 건물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간 그 한국교회의 특색 있는 예배당 건물을 소개해 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그 희한하게 생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예배당을 한옥식으로 그렇게 지어 놓은 것도 봤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예술적으로 지었다는데 저는 봐도 모르겠고 무슨 예술적인지 또 어떤 교회는 뭐 사면 전체를 다 유리로 몽땅 발라놓은 것도 봤고 어쨌든 특색 있게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뭐 전원교회가 또 유행을 많이 하죠. 도심에 있지 않고 좀 외곽에 시골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또 땅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도심 생활에 힘든 그런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텃밭도 가꾸면서 좀 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 예배당 내부가 보통 우리 고정관념은 긴 장의자가 꽉 차있는 그게 예배당인데 극장식으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극장의 의자처럼 경사 짓고 또 개인 의자를 놔두고 그렇게 또 꾸며놓은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처럼 뭔가 좀 특색을 갖추어서 다른 교회가 차별화시키는 그런 이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처럼 뭐, 그 예배당 건물의 외형이 특별하고 특색이 있다 해서 교회가 특별하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또 어떤 제도와 의식을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교회만이 가진 속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처럼 이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특징, 그 성질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만 이제 있는 그 속성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의 외형이나 또 예배에 드린 방식이나 어떤 제도나 의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속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별 특징이 없을 거예요. 은속교회가 특징이 있는 걸 찾으려면 다른 교회와 뭔가 다른 걸 이제 봐야 되는데 다른 교회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헌금을 자유롭게 한다, 바구니 안 돌린다 뭐 그거라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그런 교회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교회 그것도 특징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주보가 좀 특징이 있다든가 그건 특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담임 목사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뭐 시무 장로 이 안 들어가 있고 반주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온통 설교만 들어가 있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주보를 못 봤기 때문에 막 주보가 특징이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과연 교회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도 바로 이러한 교회의 속성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거룩이란 말이 나오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속성으로 거룩성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교회니까 거룩하다 뭐 그건 뭐 당연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자잘구리한 것 말고 뭐 큰 문제거리만 뽑아도 다섯 손가락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처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했죠. 분파가 많았습니다.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온통이 무리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다투고 분열된 그런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들 분파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걸로 자기 우월성을 주장을 했어요. 나는 개바에게 받았다. 난 아볼로에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파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좀 유치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는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또 심각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교인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재판을 거는 그런 문제로 시끄러웠고요. 고린도가 항구도시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항구도시니까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무역이 활발하니까 사람과 돈이 모입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향량 문화가 이제 활발하죠. 지금 식으로 막 식당, 술집도 막 많아지는 것이에요. 또 이제 항구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또 많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몸을 팔기도 하는 그런 일을 막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그런 음행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떤 그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면 은사주의였죠. 은사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방언이랄지 병고침이랄지 예언이랄지 이런 은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언인데 근데 또 방언을 가지고 교회가 또 무질서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은사를 내세우면서 다툼이 발생하고요. 내 은사가 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고 막 엄청난 많은 문제 가득했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만약 은석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라면은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일제가 도망쳤을 겁니다. 아마 뭐 못 견디죠. 근데 바울은 이런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 첫마디에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는 부도덕한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던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좀 거룩하다 말을 들으려면은 행실 똑바르고 말이죠. 봉사, 구제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요. 문제도 없고 조용하고 이래야 뭐 좀 거룩한 교회 이런 말을 들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끄러워 너무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교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울의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 고린도 교회를 그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음행이 그렇게 성행했다는 음행이 있었다는 거 그런 교회를 가지고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도 거룩을 좀 얘기하려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좀 충만하고 뭐 그래야 될 법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더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냥 축혀 세워주기 위해서 인사 그 치례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뭐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걸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이란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주님과 관계 속에 선언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 그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행동이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기존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속하게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탄에 속해서 진노의 자식으로 있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전에는 죄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속에서 교회를 거룩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여전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여지고 이 말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행함 어떻게 행하느냐 이걸 보시고 내려지는 그런 선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됨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 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주님의 몸으로 교회는 맞지만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신앙의 토대다. 그걸 설명하는 것으로 편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 지고 거룩해 졌다 이 얘기는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건 어떤 은사를 받았건 또 도덕적인 나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의 토대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거룩의 토대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별되어서 거룩된 자가 되었다. 이걸 말하면서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신자의 그 믿음의 삶이 거룩함을 실제 이루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되어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에 졌어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거룩된 존재, 거룩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이 거룩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되어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의 토대를 예수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삶들인 거룩함을 이루고 증거하는 것을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야 그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신앙의 근본이다. 토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내가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우월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해 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토대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두게 되면은요, 우리가 서로 나, 너 이렇게 따지면서 다투고 분이라는 이러한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교회로 남아있지만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모이는 것을 그냥 인간관계로만 보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입은 거룩해진 그런 지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나타내고 증거할 건 이 주님의 거룩인데 이 거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드러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그 근거를 내가 아니고 죽게 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게 있어도 내게 어떤 그 근거를 두지 않고 주님께 두면서 주님이 자랑이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이루어지고 증거되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의 속성 중에 또 두 번째 하나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그 보편성은 모든 것에 공평하게 두루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어떤 성질이 있죠. 모든 것에 공평하게 주어진 것. 이걸 보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어졌다. 이걸 가리켜서 보편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다시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각처에 사방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을 성도로 불러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성도로 불러냈고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냈고 그렇게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되어진 것에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편성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다 이게 사실 없습니다. 흔히 그러죠. 그 세상의 어떤 그 재산 소유나 또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차별이 없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세상의 소유나 어떤 이 땅 일이 잘 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얘기해요. 이 구속의 은혜 앞에서 세상에 잘 되는 은혜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속의 은혜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될 수가 없고 차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해서 스스로 성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내는,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은,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는 존재다. 차별이 없는 사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랑치 말자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뭔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처럼 내세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 은혜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구속의 은혜고 그렇다면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처럼 차별이 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 속성을, 그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은사는 다 주님의 은으로 주어진 것인데, 마치 은혜가 차별이 있는 것처럼 서로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병고침이 더 낫고, 뭐 방언이 낫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보편성의 속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아는 그 성도가 모인 교회라면은 이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그런 성도로 모였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한 몸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어떤 차이도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여러분께 굳건히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속성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래간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로 부르신 자가 있죠. 그 사도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몸된 교회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사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죠. 사도가 없지만은 교회의 구원을 이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교회의 사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부르심 그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도구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항상 이 사실이 우리의 속에 그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도성에 충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돼요. 복음의 도구로 내가 부름 받았노라. 복음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지고 또 증거되어야 될 것은 복음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주님의 은혜고 그게 드러나지는 도구로 내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께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게 살아있는 교회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증거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아, 누가 잘했니? 이렇게 사람이 높여주고 증거되는 건 사라져요.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이 증거되어지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속성 중 하나가 통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된 일치된 관계다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남북통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모든 그 존재가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진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늘에 있는 거룩이고 땅은 비거룩인데 그 거룩과 거룩되지 못한 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됨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 하나가 되게 한 능력이 주께 있다는 거.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다. 그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 가치관 다 다른 사람이 다 모입니다. 취미, 신념, 정치에 대한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로 맞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뜻입니다. 그 뒤에 10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주님으로 인해 같은 뜻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미 합해 있다는 거죠. 하나 되어 있다, 이걸 얘기해. 그게 통일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서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 생각 우리가 떨쳐버리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서교회는 사람이나 이 교회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 드러나고 증거되는 일에 온 관심을 쏟아 부여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같은 마음, 그 일에 같은 뜻을 두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통일성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내 교회를 보여주는 것,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세운받고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 자체를 보여주려고 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을 다 놓쳐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속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 마음과 뜻을 둬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되어진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과 통일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함께할 때 나를 자랑치 아니한다. 오직 내가 예수님의 은혜만 증거 드러낸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인간의 친분관계가 아니고 교회됨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함께할 때 우리가 함께한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특성, 그 속성을 증거하는 것인가. 거기에도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들고 나온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제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관계에서 교회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근본 토대를 주께 두고 모인다면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교회의 속성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은속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지금 돌아보시고 내 교회를 자랑하고 내 교회가 드러나지는 그런 생각은 다 적어두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였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뜻을, 생각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교회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를 모이게 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간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나도 아니 교회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자랑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 오직 그것만이 증거되어지면서 주님만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두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그 특성을,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 은속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